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언급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또 믿는 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은혜에 기반한 신학을 비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떤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꼭 율법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율법과 이 인간의 관계를 혼인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법, 남편, 이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녀의 관계, 바로 여자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는 바로 남편이 지배를 하고 남편이 생각하는 남편의 질서와 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예가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혼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혼법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때 여자의 어떤 수치로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게 된 다음에 여자한테 그 이혼 증서를 주면은 여자는 다시 자기 여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자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원할 때에 이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바로 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밑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수치받는 일을 통해서 이혼을 당하지 않고 그 안에 잘 살려면은 결국에 남편의 법, 이 질서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율법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지배 아래 있는 바로 종속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아담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약에 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저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순종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그 대가로 바로 영원한 사망,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 그 아담의 후손임으로 원죄를 갖게 되므로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어야만 바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정한 그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다 아니면 율법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있듯이 바로 우리들은 바로 죄의 저주 아래서 그 율법이 정한 선에 그 죄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이 정한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죄의 저주 아래에 얽매여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율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 율법이 무효함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바로 그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켰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고 또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원하는 기준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로 그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여전히 죄에 구속받은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좋은 예를 제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면은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어떠한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소유가 너무나 많으니까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고 이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이 명령을 행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욕심이 있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섬긴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자 청년처럼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이용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여러분 왜 대표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편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왜 대표기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렵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중 앞에서 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준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만한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죠.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되니까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전부터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한 번 두 번 읽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여러 번 읽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련할 수도 있지만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고 편하지가 않죠. 결국 왜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감정들이 왜 생기는 것이죠? 바로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하고 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이 정한 그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할 경우에 그 결과는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편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이겠죠.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바로 지금 말씀을 하는 이 시간 가운데 꾸벅꾸벅 존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지옥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얽매인 그러한 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 수도 없고 항상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러한 주장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율법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만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신학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주장은 정말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시 그 율법에 돌아가서 율법으로 얽매인 삶, 죄에 대해 노예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에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가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의 행위로 율법에 따라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에 들어갈 때 그 결과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강조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바로 그것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바로 그러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행위를 중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은혜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것,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란 것 자체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관습을 따라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점 유대인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잊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억누르는 죄, 악한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 율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바로 죄악스럽고 악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바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이 정한 그 기준을 우리가 만족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 것이고 바로 그 율법이 바로 죄에서 거듭나게 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율법의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악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다시 우리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바로 그러한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상태에서 바로 이제는 은혜 아래 거두게 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죠? 바로 초등교사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초등교사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에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준 그 목적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율법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그리고 초등교사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바로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죄에 억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빠지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커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갈 때에 그 계명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는 무거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어떠한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로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 뜻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억눌려서 억지로 지켜야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안내자로서, 어떤 매뉴얼로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율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져가고 또 성도가 타락하면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돌아가서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나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모든 소망,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타락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바로 그 썩어져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정말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종해라,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은, 또 우리의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